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오늘 오전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약 1시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사됐으며 두 발은 500에서 600km 정도 비행했고 나머지 한 발은 분석 중이라고 한국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부산을 포함한 한국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며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경거망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의 경고를 통해 한국 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대한 시위성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의 핵합의 만료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합의와 관련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문서에 따르면 이란의 핵 개발을 규제하는 핵심 조항들이 합의 만료 이전에 완화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이번 비밀 문서는 지난해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협상 과정에서 작성됐지만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에는 오는 2027년 1월, 즉 핵합의가 이루어진 지 11년 후에는 주요 원심 분리기들을 수천 개의 효율적인 최신 장비들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경우 이란은 지금보다 두 배의 비율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은 무제한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대화를 제의했다며 그 같은 제안은 필리핀의 헌법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왕 부장에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당시 필리핀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계속 지지한다면 양국은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실패한 쿠데타 사건의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터키 정부에 이번 사태를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지난 15일 쿠데타 기도 이후 전국 공무원 8,777명의 직무가 정지되고 사법부와 군부 인사 6천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쿠데타 관련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지하지만 질서 회복 과정에 터키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지나치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 정부를 지지하지만 터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습니다. 오늘 대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인 가운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해 한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경선을 벌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벤 카슨 전 신경외과 의사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앞서 어제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 연설자로 나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공항으로 향하던 타이완 관광버스가 주행 도중 불길에 휩싸여 2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중국인 관광객 24명과 타이완 운전사, 관광 안내원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고속도로 경찰국은 오늘 버스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큰 인명피해가 났다며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최근 타이완 관광을 마치고 이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타이완 타오이완 공항으로 향하다 고속도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빼기 열풍이 거셉니다. 북한에서는 몸가기라고 불리는 이른바 다이어트 시장은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뚱뚱하다거나 예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몸무게와 또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관련 생산업체인 나이키가 새로운 광고에 마르고 날씬한 모델 대신 평범한 몸매를 가진 사람을 모델로 기용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르고 날씬한 것이 예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당당함이 더 멋지고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0.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동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27도, 신의주 22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2에서 26도, 함흥 20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입니다. Fire and Rain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Just yesterday morning they let me know you were gone. Suzanne, the plans they made put an end to you. Walked out this morning and I wrote down this song. I just can't remember who to send it to.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Won't you look down upon me, Jesus? You gotta help me make a stand. You just got to see me through another day. My body's aching and my time is at hand. I won't make it any other way. Whoa,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An easy time, my back turned towards the sun.
Lord knows when the cold wind blows, it'll turn your head around. Well, there's hours of time on the telephone line to talk about things to come. Sweet dreams and flying machines in pieces on the ground.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baby, one more time again. Thought I'd see you one more time again. There's just a few things coming my way this time around now. Thought I'd see you.
Thought I'd se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이 이 지역에 모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나라 해군 참모총장들이 베이징에서 대화 중입니다. 미국 측은 중재재판소 판결 수용을 중국에 촉구한 한편 중국 측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계속 주장할 경우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오는 2027년부터 손쉽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AP통신이 최근 공개했습니다. 문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새롭게 영국 정부를 이끌게 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라면서 핵 억제력 유지를 위한 신형 전략 핵전력 사업 승인을 영국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예.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들이 만나고 있다고요.
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일요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입니다.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국은 오늘부터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맞서서 남중국해 인근에 항공모함 두 척을 배치하는 등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비하고 있어서 군사적인 긴장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리처드슨 미 해군 총장은 현재 우성리 중국 해군 사령원을 비롯한 인민해방군 해군 수뇌부와 만나고 있는데요. 두 나라 해군 최고 책임자가 만나서 대화로 이 같은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저 말씀대로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양국의 해군 참모총장들이 만났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미 해군 공보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리처드슨 총장은 어제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해군본부에서 우사령원을 만나서 중국 측과 진솔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밝히고 두 나라 해군이 비록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대화를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우사령원은 이에 대해서 리처드슨 총장의 방문에 막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 면서 미 해군 참모총장의 중국 방문 자체만으로 양측이 해상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두 나라 해군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양측의 대화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두 나라 해군 총장의 대화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공개했는데요. 우사령원은 리처드슨 총장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중국해 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 군대가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 주장하게 될 경우 재앙으로 규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해역의 해군 함정을 지속적으로 파견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그러니까 남중국해 영유권을 중국이 주장할 수 없다는 그 판결을 계속 무시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사령원은 남중국해 주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중국 공산당의 집권 기초이자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정,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어떤 국가와 개인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계획된 대로 인공섬 건설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예. 자, 인공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곳곳에 암초 사이를 콘크리트로 메워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만든 뒤에 여기에 항공기 이착륙 설비와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대 등을 설치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인근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작업도 영유권이 없는 해역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근거가 없다는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지만 인공섬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건설 중인 인공섬과 그 부속시설들을 방어설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 중국 해군 사령원은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외국 군대의 위협 수준에 따라 인공섬의 방어시설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향후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 건설과 운영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자, 이 미 해군 당국자와의 대화와는 별도로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중국 해군은 오늘부터 남중국해 일대 4개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 동시에 중국 공군은 남중국해 공역에 대한 순찰을 상시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역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 선언은 일반적으로 군사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준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방공식별구역에 외국 군용기가 진입하면 전투기가 출격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공모함 두 척을 남중국해에 투입해서 공중방어와 해상정찰작전을 전개 중인 것으로 각종 군사 관련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무력과시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란이 앞으로 손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고요?
네, 지난해 7월 미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핵협상을 타결해서 올 초부터 제재조치 해제의 혜택을 받던 이란이 오는 2027년부터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이뤄진 핵합의와 관련된 별도 기밀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어제 공개했는데요. 주요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원심불리기 제한기간이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는 2027년 1월부터는 이란이 낡은 원심불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전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이란은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협정이 공식 발효된 올해 초부터 10년이 되는 2026년 말까지 핵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하지만 이듬해부터는 2년 동안 원심 분리기를 구형보다 5배나 효율적인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이 신형 원심 분리기는 구형보다 우라늄 농축 속도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서 핵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AP통신에 공개한 이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에 이 기밀 문건이 존재했다는 보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듯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문건은 존재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는 핵협정 준수에 대해 꾸준한 지지 입장을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계자는 핵협정이 유효한 총 15년 기간 동안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 양이 300kg으로 제한돼 있으며 이는 핵무기 제조에는 부족한 양이라고 주요 매체들에 설명했습니다.
예. 자, 최근 이란 측이 핵협정을 깰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다고요?
예, 지난 13일이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의 핵협상 타결 공식 발표 1주년이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에 맞춘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핵협정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상대방인 서방 국가들이 이를 어기는 경우 합의 이전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서방 국가들이 핵협정을 어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핵 개발 포기 대가로 이란은 올해 초부터 경제 제재 해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의 경우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유럽 주요 은행들이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를 꺼리는 탓에 자금 거래가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유럽 주요 정유사들과 잇따라 장기 원유 수출 계약을 맺고 자동차, 항공기, 산업설비 수입을 추진하는 등 유럽 각국과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란은 핵 개발 관련 서방의 제재 조치 이후 원유 생산량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죠.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했군요.
네,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며 이 때문에 영국의 핵 억지력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영국 의회에 출석해서 위협에 대한 감시를 누그러뜨릴 여유가 없다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준비를 언제나 갖춰야 한다고 영국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이 메이 영국 총리가 말한 핵 억지력이란 뭔가요?
예, 최근 영국 정부는 전략 핵전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요. 구형 전략 핵추진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신형 전략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이 그 핵심입니다. 영국 의회는 사업 추진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만 막대한 사업비와 핵 군축 여론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최근 영국 내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핵전력을 사용하지 말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에 맞서는 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최근 전략 핵전력 개선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빈 대표는 지난해 총리가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정박기지가 있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도 핵 군축을 요구하면서 전략 핵전력 개선 사업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환경단체 및 사회운동가들이 반핵 쟁점을 들고 나오면서 영국 사회 각계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의 이런 그 핵에 반대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나서서 이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한 거군요.
네,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를 이끄는 총책임자로서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눌러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의회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영국의 반핵운동을 주도하는 야당 인사가 어제 의회 본회의에서 10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나라고 물었는데요. 메이 총리는 예스, 그렇다라고 한마디로 대답한 뒤에 우리가 핵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적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인 사례로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영국이 갖고 있는 이 핵 억지력을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런 약속도 또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에게 핵 억지력 유지를 계속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 막이 올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씨의 지지 연설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를 돌본 가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가 우주 정거장에 필요한 중요 장비를 실은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18일이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This convention will come to order. 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위원장의 개막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전당대회는 목요일 21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당대회에는 이 당원들의 큰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이 추구하는 정강, 정책 방향 등을 정하고 또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게 되죠. 이 목요일에 이번 전당대회는 목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명수락 연설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후보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이죠. 부동산 네. 재벌 출신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기존 정치인들과는 지금까지 많이 다른 행보를 보여왔는데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요?
네, 보통 전통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야 이 무대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 첫날부터 무대에 섰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듣기 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응답하고 또 이날 주요 연사로 나선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씨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제 또 이 트럼프 후보가 등장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모습을 장면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만 그 We are the champions, 우리가 챔피언이다라는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이 무대에 자욱하게 깔려있는 흰 연기를 헤치면서 나타난 건데요. 뭐 흡사 쇼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 어프렌티스라고 수습사원이라고 TV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엔터테이너, 연예인이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 트럼프 후보다운 등장이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저희가 소리를 들어봤지만 정말 함성 소리도 대단하고요. 이 설명을 들어보면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한번 뭐 마이크를 잡으면 잘 놓치지 않기로도 유명하고요.
네네.
연설을 조금 길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지난 후에 부통령 후보로 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30분을 혼자 연설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는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한 뒤에 이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씨를 소개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he next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네, 훌륭한 어머니이고 멋진 여성이라면서 아내 멜라니아 씨를 칭찬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멜라니아 트럼프 씨는 남편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강할 때는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절하고 또 공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입니다.
If you want someone to fight for you and your country, I can assure you he's the guy.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을 원한다면 남편, 이 트럼프 후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멋보다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멜라니아 트럼프 씨는 원래 이 유럽의 슬로베니아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델로 활동하다가 트럼프 후보를 만났고요. 2005년에 결혼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의 세 번째 아내가 됐습니다. 올해 46살이고요. 트럼프 후보와는 24살 차인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멜라니아 씨에게는 첫 아이고 트럼프 후보에게는 다섯 번째 자녀입니다.
네. 자, 그동안 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이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별로 대중들 앞에 많이 나서지 않았는데 조용히 남편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자,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신랄한 비판이나 공격은 생략하고 남편에 대한 칭찬과 이민자로서 개인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이 무난한 연설이었다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일부 연설 내용이 다른 사람의 연설을 베낀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연설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는 부분인데요.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당시 바락 오바마 후보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한 연설 내용하고 이 매우 흡사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설문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런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 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조니 언스트 연방 상원의원들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주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벵가지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패트리샤 스미스 씨의 연설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스미스 씨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때문에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클린턴 후보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강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 벵가지 사건이라면 지난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을 말합니다.
네. 자, 그동안 공화당 내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 트럼프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반 트럼프 세력은 소속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게 돼 있는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규정을 정하는 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어제도 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분위기 잠시 들어보시죠.
Roll call vote! Roll call vote! Roll call vote! Roll call vote!
My name is Phil Wright. I am the chair of the Utah delegation. I make a motion.
네, 절차 진행을 맡은 스티브 워맥 연방 하원 의원이 구두 투표 방식으로 전당대회의 규정을 확정하려고 하자 일부 대의원이 정식 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결국 구두 투표 방식으로 해서 이 규정이 통과됐습니다만 당원들이 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 찬반 세력 간의 분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트럼프 반대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클리블랜드 경찰이 경계를 강화했었는데요. 어제 대회장 밖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여러 다른 단체가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그간 논란 많은 발언들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No Trump! No KKK! No racist USA!
네. 네, 트럼프 후보와 KKK에 반대한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이 시위대의 구호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KKK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말합니다.
예.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주요 연사로 누가 나올 예정입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한때 트럼프 후보의 경쟁 상대였지만 트럼프 후보 지지로 돌아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또 벤 카슨 신경외과 의사, 또 트럼프 후보의 자녀 등이 나와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Make America Safe Again,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합시다라는 주제 아래 이 국가 안보와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Make America Work Again, 미국을 다시 일하게 합시다, 미국이 다시 돌아가게 합시다라는 주제 아래 경제 성장과 이 고용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와 또 성접촉, 수혈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미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왔다고요?
네, 이 예외적인 경우가 나왔는데요.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봤던 아들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모기에 물린 적도 없고 또 수혈을 한 적도 없고 더구나 이 환자와 성접촉을 한 일은 더더욱 없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상태가 나쁘지는 않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동안의 감염 경로와는 다른 이 경로인 것 같은데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 그 원래 환자 어디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숨진 환자는 이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여행했다가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 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데 어떤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됐을까요?
네, 당국이 이 감염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 중인데요. 이 체액을 통해서 옮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방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는 특히 임신한 여성이 감염될 경우 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 업체죠. 스페이스X가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월요일 새벽에 국제우주정거장에 필요한 중요한 장비와 이 화물을 탑재한 펠컨 9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베럴 기지에서 발사된 펠컨 9호는 탑재된 무인 화물선이 궤도에 진입한 후 1단계 추진 로켓이 케이프 커네베럴 기지의 수직으로 착륙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추진 로켓을 지상에서 회수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자, 펠컨 9호에 탑재된 이 화물선에 아주 중요한 장비가 실려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입니까?
네, 펠컨 9호에 탑재된 화물선의 이름은 드래곤인데요. 약 2,300kg에 달하는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을 위한 식량이 있고요. 소형 유전자 해독기 등의 장비를 포함해서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을 위한 필수 장비인 도킹 링 두 대가 실려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에도 이 도킹 링을 우주정거장으로 쏘아 올렸지만 당시에 공중 분해되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 도킹 링이 우주 사업에 아주 중요한 장비라고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2014년에 이 유인 우주 비행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미국의 차세대 유인우주왕복선, 일명 우주택시 사업의 민간 사업체로 보잉과 스페이스X를 선정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나사의 지원금을 받아서 내년에 유인우주비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킹링은 그런데 이런 민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안착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주차장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킹링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유인 우주 왕복선 사업에 중요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몇 년 전만 해도 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민간 우주 사업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사는 이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스페이스X사의 이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 씨인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업체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머스크 씨는 인터넷 금융거래 업체인 페이펠을 통해서 번 수익을 이 스페이스X의 우주 개발 사업에 쏟아부었고요. 지난 2006년 3월에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로켓인 펠컨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이 펠컨 9호에 실린 화물선은 오는 수요일 20일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화요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 소송은 왜 시작된 건가요?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중국이 2012년 4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함정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의 스카브로 암초를 점거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황엔다우라고 하는 이 스카브로는 필리핀 해안에서 불과 2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중국은 이 스카보르를 점거한 후에 2014년부터 주변에 있는 7개의 암초를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약칭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의 항목으로 정리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제소한 겁니다.
양측의 주장은 뭔가요?
중국은 한나라 시대의 문헌 등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영어 알파벳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지점, 이른바 남해 구단선, 줄여서 구단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단선은 중국이 공산당 정부 수립 후인 1953년에 새로 선보인 지도에 처음 등장한 건데요. 이 지도상에 구단선 좌표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권리를 명확히 해줄 걸 요구했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한 나라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까지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연안국이 주권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필리핀은 자국의 연안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스카보로 암초는 그러니까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권 안에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필리핀은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은 섬만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들어서 중국이 스카보로를 메꿔서 인공섬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스카보로는 암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켜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뭔가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5개 항목 가운데 7개의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The Hague Tribunal ruled Tuesday that Beijing had violated the sovereignty of the Philippines.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 구단선과 인공섬의 법적 지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암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고요.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노출됐다가 밀물 때 다시 물에 잠기는 간조 노출지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물론이고 12해리 이내 영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이 스카보로를 비롯해서 남중국해 해양 지역물 가운데서 섬으로 인정되는 것은 없고 모두 암초나 간조 노출지라고 판시한 겁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해서 필리핀의 어업 활동과 석유 탐사, 어로를 방해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뭔가요?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근거가 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영해와 공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이 바다에 관한 국제사회 협약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유엔 헌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994년 11월에 발효돼서 지금까지 모두 16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1996년에 서명했고요. 필리핀은 1994년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결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한 것이며 중국과 필리핀 모두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이번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CA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PCA 판결은 상설중재재판소 조약 규정상 최종 결정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실제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단은 따로 없는데요. 중국은 처음부터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자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PCA 재판은 대개 분쟁 당사자가 직접 재판관을 선임하는데 중국은 재판관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장이 재판관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당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장이 재판관을 선임했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중요한가요?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거치는 주요 무역로고요.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멕시코만한 크기의 아주 넓은 해역입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수자원과 원유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해역에서 일단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고요. 천연가스도 3조 제곱미터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 해상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PCA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이 주장해온 남해 구단선의 역사적인 권리와 인공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벌여온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 나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가급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편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그간 중국이 영내에서 해온 군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공공, 공해상에서 앞으로 계속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뉴스다라답게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sh the envelope, push the envelop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제이슨, 회사 직원을 더 뽑았다며?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그랬어. 판매 실적의 한계를 정말 넘어보고 싶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sh the envelop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Today's expression is push, P-U-S-H, push the envelope, E-N-V-E-L-O-P-E, envelope, push the envelope. To push the envelope means to go beyond the current limits. It can also mean to be innovative or creative. Push the envelope에서 envelope은 편지봉투보다는 한계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항공 분야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Flight envelope. Flight, F-L-I-G-H-T. Flight envelope은 비행 한계라는 뜻으로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속도나 고도의 범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면 시험 비행 조종사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비행을 시도하겠죠. 그럴 때 push the envelope 이란 표현을 썼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다 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회사 판매 실적의 한계를 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한계를 초월할 때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push the envelope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professor consistently pushes the envelope to his students.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don't think it's wise to push the envelope right now. 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Let's review. If you push the envelope, you are going beyond the current limits. It also means to be creative. Push the envelope. Push the envelop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Dionne Warwick이 부른 I Will Never Love This Agai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fool will lose tomorrow, reaching back for yesterday. I won't turn my head in sorrow if you should go away. I'll stand here and remember just how good it's been. And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0년 7월 19일 오늘.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이른바 보불전쟁이 발발합니다. 8년 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비스마르크는 당시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이른바 차별 정책을 내걸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왕이 프로이센 왕에게 보낸 전보 내용을 교묘히 바꿔서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른바 엠스전보 사건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프랑스는 1870년 오늘 프로이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두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어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1871년 1월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1965년 7월 19일 오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이 향년 90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국 광복과 반공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전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19일 이영만리 하와이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개화 사상에 심취한 이승만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1898년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투옥됩니다. 이후 6년여 만에 석방된 이승만은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1910년 한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조선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YMCA를 중심으로 항일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됩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벌이기 힘들다고 생각한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이후 1948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약 12년 동안 대통령에 집권한 이승만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4.19 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어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은 1965년 오늘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